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자들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욕을 들어가며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용감하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주님의 참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주님께서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를 근 40년 동안 섬길 때 그 한 사람을 섬겼을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 빚도 없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삶을 용감하게 살았고 그 모든 말씀이 모인 것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 평안을 이 세상 그 무엇이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행하는 일이 무엇이든 궁극적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필요적절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결단해야 될 것 결단하게 해주시고 헤쳐나가야 될 길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을 다한 뒤에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위로받고 격려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모든 정치 지도자들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기 위해 자기 자신들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청문회를 보면 이 사회 지도층이 얼마나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는지 알게 됩니다. 주님, 사람이 행하는 청문회도 거치기가 그토록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참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잘 가꾸고 국민을 섬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매우 어수선합니다. 남북관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의 역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앞으로도 오늘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서 전쟁이 터지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80%가 응답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일하게 해주셔서 우리 후세대들이 두고두고 살아갈 대한민국이 날이 갈수록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니요 건물도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100주년 기념교회로 잘 가꾸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 시대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실추된 이 땅의 교회의 명예가 100주년 기념교회로 인해서 또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금같이 빚어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의 몫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첫째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삶의 마지막 단계가 무언가, 가장 바람직한 단계가 무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안다. 이것은 복음을 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쓴 모든 말,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다시 쓰면서 쓰는 모든 말을 너희들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복음을 이미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 거 내 안다. 이미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 곁에 있는 진리,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복음을 알고 진리에서 진리 곁에 서 있는 줄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너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가 세상 편이냐 하나님 말씀 편이냐 누가 물으면 우리 주저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 있다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알고 진리 편에 서 있다는 것과 내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절대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복음을 아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진리 곁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려고 한다. 발전소에서 전기가 이 홍보관까지 와 있는데 말입니다. 스위치 안 올리면 이 방은 허감이 되거든요. 전기가 여기까지 와 있으면 뭐합니까? 스위치를 올려야지 우리가 빛속에 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알고 진리 편에 서 있다고 내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이 없다면 스위치 켜지 않는 허감 속에서 사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단계에 가 있는가 하면, 본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즉흥적으로 행동하다가 실수를 연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차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지금 그 단계에 올라간 겁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이라는 것은 스케노마, 텐트를 의미하죠. 유대인들은 본래 유목민들 아닙니까? 풀이 있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그러다가 풀이 다 없어지면 또 장막을 걷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육체를 그 장막에다가 비유했단 말이죠. 스케노마라고 하는 것은 장막이라는 뜻도 되지만 야영, 캠핑이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속에서 살 때 텐트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 광야나 벌판에 가서 야영할 때 텐트가 필요하거든요. 인생이 뭔가 이 광야에서 야영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목적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광야에서 야영하는 동안에 우리는 장막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뭘 아는가? 내가 언젠가는 이 장막을 걷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내가 입고 있는 동안, 바꾸어 말해서 내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로운 일이 뭐겠는가? 그것이 바로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 일로, 옳은 줄로 여긴다. 그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 그런 의미에서 옳은 줄로가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옳은 줄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디카이오스, 의로운 줄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사형이 디카이오스인의 의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디카이오스인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일이 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정의로운 사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부리어 부딪혀 싸우는 사람, 그런 분들도 물론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소리 나지 않는 의인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아야 하면 그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내가 내 장막을 벗는다. 내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날이 곧 올 거다.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도대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셨기에 베드로가 늘 자기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지 않습니까? 현재형으로 서 계신데 제자들은 과거형으로 있고 욕망의 헛거물질을 했죠. 그러다가 무트로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위해서 조반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조반 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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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치거라.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베드로야, 젊어서는 네 인생의 운전자가 너였지. 네가 네 마음대로 인생 운전대를 끌고 다녔지. 지금부터는 네가 내 앞에서 두 팔을 벌려야 한다. 내가 네 운전대 잡는다. 네가 원튼 원치 않든 내가 끌고 가는 것으로 너는 따라와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바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언제인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될 때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네로 집권 말기예요.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시대 상황, 역사적인 상황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육체를, 장막을 벗어난 것이, 임박한 것을 내가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그러면 내가 떠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겠는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떠나간다. 그런데 내가 떠나간 뒤에라도 내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다. 어제 우리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말씀 봤는데 똑같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이 모든 말을 다 해줬다. 내가 할 말 다 해줬다. 그러나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떠난 뒤에는 성령이 책임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가신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걸 대비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생전에는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하고 자신이 떠난 뒤에는 남아있는 사람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흔적을, 뭔가를 남겨줄까를 생각하는 것이 베드로의 최고의 인생의 주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날 마태복음 26장 베드로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전 주님 안 버립니다. 아니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부인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죽음을 걸고 호언장담했지만은 그날 주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20대입니다.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줄 필요성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죽으리라는 자기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떠나도 내일 떠나도 그러면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첫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생각하면서 살고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내가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길이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후서 3장 1절, 베드로후서 3장 1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뭘 생각나게 해주기 위함인가?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무나 오마이, 기억나게 한다. 이거 생각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남기셨던 모든 주님의 말씀을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또 쓴다. 여러분, 베드로는 일장 무식군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도 다 대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는 글을 모르지만 자기가 떠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대필을 시키면서까지도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연필 있으면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니, 생각나게 함이, 공표하십시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생각나게, 공표하십시다.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공표하십시다.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공표하십시다.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고 번역된 단어 문화 오마이도 생각나게 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이 짧은 구절 속에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몇 번 들어 있습니까? 다섯 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첫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 번째 계명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둘째 단계로 넘어간다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내가 떠난 뒤에 남아있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꿀 수 있는 가장 의로운 삶이다. 왜? 이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삶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처럼 글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성숙자반에서 배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신명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 그 신자, 한자 신자가 무슨 신자라 그랬습니까? 거듭할 신,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명자는 하나님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 40년 하지 않습니까? 그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압 땅에서 모세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되풀이해서 기록해 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Deuteronomy, Deutera 두 번째, Nomi, Nomos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면서 살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모세는 신명기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포함한 계명을 되풀이해서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들은 선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사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들 그렇게 선하게 살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고 서로 권면하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려고 내가 로마서 썼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착한 삶 살아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가 구역 공부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생각 못하면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 이미 복음 알고 진리 편에 서 있는 것 알지만 생각나게 해주려고 이 쓴다. 베드로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요한사도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할머니 노파 마리아 40년 동안 봉양하다가 주님의 많은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주어진 그 할머니 한 번 봉양하는 삶을 잘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요한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허무대하고 혼자 평안을 누리고 끝내지 않았거든요. 다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면서 살게 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일자무식군인데 글 쓰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손을 빌어서 대필한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대필을 시켜가면서까지 자기가 떠난 뒤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글을 남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떠난 뒤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동료가 읽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글을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그분이 살아있을 때 내가 보내면 그분이 읽고서 조금도 그 글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 않을지라도 내가 떠난 뒤에 그 글을 보면 달라집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글을 써보면 보내든 보내지 않든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진정성이 더 깊어집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는 말이 그분에게 생명의 무게로 다가가게 됩니다. 성숙자분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성경 복음서 마태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한 복음서라도 필사본을 남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트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쓰고 나머지 한쪽에는 자식 이름 쓰는 거죠. 아무개야. 아빠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이런 거 깨달았다. 니도 아빠 나이가 되면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남겨놓고 여러분 떠나보십시오. 자식에게 그보다 더 큰 선물 없습니다.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자식이 어느 날 아버지 노트를 봤는데 자기 이름이 적혀있고 아무개야 아빠가 지금 50몇 살이다. 아빠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했다. 너 지금 20몇 살인데 30년 후에 너도 이런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거 보면 가슴 속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글 한마디가 자식으로 하여금 일평생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문장력이 좋다 나쁘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글을 예쁘게 쓴다 못 쓴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글은 내가 쓰고자 하면 진정성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글이 내가 떠난 뒤에도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로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내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상징을 남기는 겁니다. 어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받았다. 내가 그 언약을 따라간다는 그 믿음의 표징으로 할례 몸에 표를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표야말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받았다는 표징, 상징입니다. 그 공간 속에 주신 표징은 무지개고 시간 속에 주신 것은 안식일이고 각 개인의 몸에 주신 것은 할례, 세례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표징을 남기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그때는 바다가 갈라졌는데 이번에는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들에게 열두 지파들에게 너희 지파들 한 지파마다 매 지파마다 요단 강바닥에서 큰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라. 그 돌을 다 들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12개죠? 그랬더니 길갈에 가서 여호수아가 그 돌 12개를 쌓아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이 돌무더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후손들이 물으면 후손들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보여주셨음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돌이 뭘 상징합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말씀의 상징판입니다. 그것만 보면 아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전 이집트 군대가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셔서 40년 동안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려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실 때 강을 또 갈라주셔서 그게 말씀의 상징인 겁니다. 보면 말씀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징은 내가 이런 상징을 만들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상징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삶을 내가 진정으로 살아가면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상징이 절로 결과적으로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196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5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 소지품은 주위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20대까지도 소지하고 있던 것도 다 나눠드렸는데 제가 평생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조그만 자개 탁자, 땅바닥에 앉아서 책 보는 조그만 자개 탁자하고 그 위에 있는 조그만 자개 문갑입니다. 이번에도 이사하면서 들고 가서 제 침실에다가 딱 놓아두었습니다. 왜 그런가? 저희 아버님께서 연세 드셔서 주님을 영접하셨는데 주님을 영접하신 이후에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때까지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거든요. 그 책상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 집에 오시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시던 책상이고 그 탁자 앞에서 성경을 보시던 탁자고 그 탁자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셨던 탁자입니다. 그 글을 쓰실 때에 펜들을 넣어두셨던 문갑입니다. 그 책상에서 1959년도에 저한테 조그만 성경을 주시면서 그 성경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철에게 너 일생 동안 너의 생명과 같이 보존하라. 느낌표 두 개. 1959년 6월 12일 나의 생일 부 이형기. 아버님이 당신 생신일날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우리 나이로 11살 때입니다. 그때 성경책에다가 네 일생 동안 너의 생명과 같이 보존하라 느낌표 두 개하고 그 책상에서 쓰셔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책상이 저한테는 뭐의 상징입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상징물입니다. 제가 만약에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삶을 살고 일평생 그 말씀에 제가 제 마음을 모으고 살아간다면 제가 떠난 뒤에 제가 쓰던 모나미 볼펜 하나도 제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상징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어제 우리 성찬식 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식이 뭡니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모임입니다. 그냥 그 형식쟁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역 모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그냥 친교하는 모임 아니다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그 교우님 가정은 말이죠.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세례일이 생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례일, 어머니 세례일, 아이들 세례일이 되면 같이 모여서 밥 먹어요. 멋진 기념 모임이죠. 그러면 세례받은 날을 기념 모임으로 새로운 생일로 가족들이 1년에 아버지, 어머니, 자식 하면 4명이면 4번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을 갖다 보면 그 부모가 떠나도 그 자식들에게는 그날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기 삶을 반추하고 추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일생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돕다가 내가 떠난 뒤에 내가 남긴 글을 통해서 내가 쓰던 물건을 통해서 내가 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멋진 삶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가꾸시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던 젊은이였습니다.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후회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살아생전에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위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이 떠난 뒤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얻은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먼저 살고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자신이 떠난 뒤에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삶으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과감히 행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도요 우리 믿음의 본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생각하여 보라는 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단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게 하는 단계, 내가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단계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정말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